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부리소로 모시겠는데요. 14번째 시간이 되네요. 지난 시간에 5장 6절 그 앞부분 조금 나누었어요. 5장 6절 말씀이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잖아요. 아론의 혈통을 줬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을 쫓았다. 순서를 쫓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가 봤더니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분은 어디서 왔는지 뭐 몰라요. 어디서 났는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멜기세덱이 그랬다는 거죠.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거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게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선화유, 즉 그리스도로 보는 일부 훌륭한 주석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형이 모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모형마저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멜기세덱을 문자 그대로 샬렘 왕이었던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성경학자 중에 캠벨 몰간, 그 다음에 루이스 스페리 차퍼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멜기세덱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들의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된 하나의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멜기세덱은 출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탄생일도 없고 임종일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출연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적절하다고 느끼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겨우 그 구절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다음 절인 7절을 한번 봐보세요.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우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때가 뭐 또 있었겠지만 오직 성경의 기록은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그때 비록 나사로를 달리 다시 살리실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그 누이들이 슬퍼하는 그것이 동정하시면서 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무덤 앞에 있을 때 심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으므로 저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곳이 어디죠? 잡히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왜 거기서 우셨을까요? 그 참 못된 그 냉소주의자들, 이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셨던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참 사탄의 역사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사탄의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러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었겠어요? 저는 사단이 주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어떤 때는 생각도 해본다고요. 예수님이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 잔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심으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신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제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가리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였던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는 하나의 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때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러한 죽음으로 벗어나 십자가에게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거죠. 이것은 십자가가 무섭거나 십자가가 아프거나 십자가가 뭐 피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너무도 아팠던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두려움은 이 본소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일 때가 있죠. 저는 교회 안에서 좀 더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충분하고 완벽하다 하는 말씀이죠. 또 거기에 보시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일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종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준단 말입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시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 할까? 예수님이 그러한 필요가 있으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종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이미 온전하신 분이 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저의 질문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저의 어떤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고 모든 것이 온전한 하늘나라가 더욱 빛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도 저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어요. 저는 단지 그것이 위험한 신비라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사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는 거죠.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죽을 때가 되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속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 있죠. 저는 항상 사람들이 난 죽어도 요한이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어른들을 뵙게 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뭐 다 어떤 분도 다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거든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미기 목사님도 암에 걸리셨던 분이잖아요. 이분도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솔직하게 썼어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므로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저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저 신비하게 받아들일 뿐이고 신비하게 인정할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순종해야 하셨을까? 자, 5장 10절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칭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고요.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제사장 직분에 대한 모형으로서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제 세 번째 위험 신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빨간 불빛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우리를 고속도로로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양쪽 길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한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의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관한 대주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절로 가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이 많다. 아마도 이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근데 왜 해석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가 바울이라고 보았을 때 바울은 모든 사실들을 나름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매기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부부끼리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대요. 나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한 메시지를 미칠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어느 부부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이 매기 목사님이 부흥회 갔다가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매기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칠 만한 자격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직 들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혼자 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진리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을 좇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려운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자는 그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지금 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날카로운 영적 감각이 필요한데 과연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그러한 감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지금 저자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히브리 신자들의 나는 어떤 영적 지능들이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어떤 퀄리티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이해가 더디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 하는 내용을 이 저자가 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처럼 어린아이에 불과했으므로 선생님께서 어린아이와 대화하듯이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부 설교가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 제어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제어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죽이고 그들 자신의 견해로 대치해 버리는 우울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중들도 이처럼 유치한 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귀하고 깊이 세움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시부리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